한반도 핵무기 대백과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보려는 한반도 핵무기 대백과입니다. 진행을 맡은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매년 실시되는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훈련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연합훈련 시기를 전후해서 무력 도발을 해왔는데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주 조용히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보냈다고요?
네, 한미연합훈련을 전후해서 미국도 폭격기를 보내고 중국도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3월 6일 기준으로 폭격기 부대를 대규모로 서해상공에 띄워서 격시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3.1절 휴일이었죠. 지난 3월 1일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52H 전략폭격기 두 대가 한반도 주변을 비행을 했습니다. 이들 폭격기들은 대만하고 가까운 일본 오키나와의 또 서쪽에 있는 요나구니 섬 상공을 경유해서 한국의 제주도 남동공역 그리고 쓰시마 해협을 거쳐서 일본 열도 해안을 따라서 북상한 다음에 치가루 해협을 통해서 태평양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항공자위대 전투들이 구간별로 교대하면서 폭격기를 호위했고 또 같이 훈련됐습니다. 이번에 온 폭격기들은 지난 1월 30일 괌에 전개된 제23 폭격비행대 소속의 B-52 폭격기들입니다. 원래 주둔지는 미국 본토에 있는 노스다코타 미놋 공군기지인데 이번에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를 받아서 괌에 전진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미국에는 가장 오래된 재래식 폭격기죠. B-52 이번에 전개된 이 모델이 있고 그 후속 모델로 등장한 가변익 초음폭격기 B-1B라는 것이 있고요. 또 냉전 붕괴 후에 배치된 스텔스 폭격기인 B-2A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B-2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폭격기 태스크포스 임무에 배정되는 임무가 거의 없고요. 통상적으로 괌에는 B-1B, 그 다음에 B-52, 이게 이제 교대로 계속 전개를 하는데 B-1B 같은 경우에는 초음속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고 B-52보다 폭탄 탑재량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위협적인 전략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체결한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스타트라고 하죠. 이 협정에 따라서 핵무기 운용 능력이 제거돼서 많은 언론들이 B-1B를 초음속 전략폭격이라고 부르지만은 핵무기 운용 능력이 없는 B-1B이기 때문에 그냥 항속거리가 좀 길고 폭탄 탑재량이 많은 전술폭격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개된 B-52H 같은 경우에는 B-61 전술 핵폭탄 운용 능력이 있고요. 최신형인 B-61-12 핵벙커버스터 폭탄 운용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 상공에서 발사해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AGM-86B도 20발이나 탑재할 수 있고요. 이 B-52H가 완전 핵무장 모드로 작전에 들어가면은 북한의 도시 20여 개를 말 그대로 핵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북한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B-1B가 아니라 B-52H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격기들이 왔는데 이 폭격기들이 최근에 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북한 지도부가 알면은 아마도 핵무기 관련된 무력 시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금이 저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핵무기라는 거 인류가 만든 무기 중에 정점에 있는 무기고 뭐 절대 무기다, 게임 체인저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만 해도 적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텐데요. 그리고 도대체 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미 공군이 지난 2월 27일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B-52H 전략폭격기들이 극초음속 무기 친숙화 훈련이라는 활동을 했다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폭격기 날개 아래에 장착된 거대한 미사일, 여러 조종사와 정비 요원들 그리고 교관들이 딱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사진을 본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는 미사일은 AGM-183A, Air 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s라고 해가지고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 뭐 이름의 약자를 따서 통상 화살이라고 하는 에로라고 부르는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은 이 해당 미사일에 AR-AUR-005라는 생산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서 AUR이라는 것은 모든 것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의 약자였는데, 실제로 이 미사일에는 실제 탄두, 그러니까 폭발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되어 있다라는 표시인 노란색 띠도 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진 속에 등장하는 이 미사일은 훈련용 모형이나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로 폭격기에서 발사가 돼서 표적까지 날아가서 폭발할 수 있는 실탄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훈련에 참관 23폭격비행대는 실제로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작전부대이고, 제49 시험평가비행대는 갓 도입돼서 실전 배치가 임박한 무기들의 인수평가, 무기실험, 전술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앤더슨 공군에서 이들 부대가 모여서 에로미사일 실탄을 가지고 훈련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에로미사일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 직전까지 개발이 진척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3월 1일에 이 항공기가 전개된 직후에 괌 인근 공역 일부하고 괌에서 동쪽으로 약 2,500km 정도 가면은 콰잘레인 환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탄착지 실험장이 있는 레이건 미사일 실험장이 있는데, 이 공역에 3월 2일부터 3월 5일 사이에, 이것은 이제 그 미국 시각입니다, 노탐이라고 해서 항공고시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노탐은 해당 공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미사일 실험 같은 어떤 활동이 있을 거냐, 고시된 기간 중에 해당 공역에서 비행을 금지하거나 주의하라고 민간 항공기들에게 그 전달하는 통보인데요. 이 콰잘레인 환초의 레이건 미사일 실험장은 미국 서부해안에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모의 표적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은 괌 인근에서 B-52 폭격기를 띄워서 이 에로미사일을 콰잘레인 환초 지역의 표적지로 발사한 실탄 극초음속 무기 발사 실험을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움직임에 대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이 괌에서 발사 실험을 한다는 그 에로 미사일은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3월 30일 개발 취소가 발표된 무기 아닌가요? 1년 전에 개발 사업이 취소됐는데 어떻게 개발이 취소된 무기가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에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라, 이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18년에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사일의 성능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슈퍼 듀퍼 미사일,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끝내주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자랑했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30일에 6차 발사 때 아주 작은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미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발사 당일 해당 프로그램의 포기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로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기술적인 이슈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고요. 약간의 개발 지연 이슈만 있었을 뿐이지 사업을 포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미사일을 만드는 업체도 그 같은 해 이 미사일의 개발이 거의 끝났고 마지막 실험에서 모든 단계의 목표치를 달성했고 저율 초도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해서 사업 취소가 결정됐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초창기 때 트럼프 행정부 지우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관측들이 꽤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판단이고,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미 공군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이 완성되기 전에 이 개발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23년, 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LOU 실험 예산을 남겨놨을 정도로 미련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완성이 가능한 LOU를 복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 지난 2월 29일이었습니다. 앤서니 코튼 전략사령관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폭격기에 탑재하는 장거리 재래식 타격 무기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예로를 부활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미 공군에 서면 질의를 넣었습니다. 취소했는데 어떻게 실험이 가능하냐, 정말 취소한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의 답변은 에로우는 현재 테스트 단계에 있고 계획된 4번의 테스트 중에 3번을 완료했다. 그리고 생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로우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개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에로우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조용히 사업이 복원이 됐고 현재 전력화를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그 에로우가 미국의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 HACM과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배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 에로우가 현재 미중 군사 갈등 구도에서 미국이 뭐 권한 문제라든가 군함 부족 문제 이런 거에서 그 굉장히 열세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 에로우의 사거리는 500캐리, 약 925km 정도고요. 비행속도는 마하 20, 시속으로 따지면 시속 24,480km, 1초에 6.8km를 날아가는 엄청난 속도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분들이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있는 보통역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대동강 그 양각도 건너에 대동강역이란 역이 있는데 그 거리 6.8km를 눈 깜짝할 사이인 1초 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구와 충돌했을 때 수백 킬로톤 정도의 핵무기 폭발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운석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보통 일반적인 속도가 마하 50 정도인데 에로우는 그거의 한 30-40% 정도 되는 마하 20이라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운석보다 좀 많이 작은 탄두 중량이 68킬로 정도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운동 에너지와 결합한 68킬로그램짜리 탄두는 어지간한 지하시설은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면에 탄착한 운석 같은 경우에 내부에 탄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큰 구덩이, 우리가 크레이터라고 하죠. 그런 게 생기는 것처럼 지면에 엄청난 충격파를 주기 때문에 지하시설 자체를 그대로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예로가 정말 무서운데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있는 물체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은 레이더의 역할인데 이 레이더는 공중에 전파를 쏘고 그 뒤에 물체에 맞고 돌아온 그 반사파를 지내서 물체의 존재 여부, 크기,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계산해내는 장비입니다. 문제는 마하 5 정도 극초음속을 내는 물체는 어지간한 고성능 레이더가 아니면 탐지는 가능한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추적이라는 것은 레이더가 해당 물체와의 전파 접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물체의 위치와 고도, 속도, 방향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미래 위치를 예측하는 것인데 초고속 비행 물체는 전파의 송신, 수신, 그 다음에 수신된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의 레이더와 컴퓨터 연산 장치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가진 대부분의 레이더는 이 LOU가 대충 어디쯤에 있나 보다 정도만 추적만 가능할 뿐이지 요격을 위한 대응 작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B-52H가 제주 인근 공역에서 약 700km 떨어진 김정은 관저에 LOU를 쏠 경우에 도달 시간은 110초 정도인데 이 정도 시간은 북한이 LOU의 존재를 파악하고 김정은 경호부대에 경보를 전파하고 김정은이 대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B-52H는 일단 한 대에 네 발의 LOU를 탑재할 예정인데 괌에 같은 기종 폭격기 네 대만 배치돼도 미국은 아무 제약 없이 평양의 핵심 거점 16개에 동시에 마치 운석이 충돌한 것처럼 엄청난 충격파로 거대한 화구를 만들면서 북한의 지도부를 일격에 소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고요. 이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우를 탑재한 B-52가 한국의 서남 해역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베이징까지는 2분 30초 이내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국가 지도부가 경보를 듣고 피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데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내부에 중난하이라고 해서 거대한 호수를 파놓고 그 호수 안에 작은 섬 만들고 거기에 집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섬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이 베이징 중심부에 대해서 애로를 쏘게 될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의 안위도 보장할 수가 없겠죠. 미국은 중국과 북한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대만 침공, 그리고 한반도 고강도 무력 도발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국가들을 가장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 지금 애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부디 미사일이 빨리 그리고 대량으로 배치돼서 북한과 중국을 확실하게 억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희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사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지금까지 진행해 김진국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